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입니다. 13장 15절부터 끝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같이 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다리가 맞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흥을 위한 비상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네. 특히 우리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했던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온 이 느헤미야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 해 오셨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부흥의 운동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게 부흥의 결과인가요? 예, 이게 부흥의 결과입니다. 예,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지지난주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흥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12장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또 한 번의 회복과 부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의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또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일어난 부흥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전의 기능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더 궁극적인 목적과 역할이 있었으니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수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해로까지 흘러들어가서 우리 삶에 또 우리 삶을 넘어 이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모든 죽은 것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임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회복과 부흥 운동도 느헤미야서 12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언뜻 보면 느헤미야서 12장으로 끝났으면 훨씬 깔끔하고 와 훨씬 멋져 보이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삶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영역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이고요,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끼치는 선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간증한 형제님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아우 나 막 너무 싫어하는데 보세요, 그의 삶이 계속 거부해도 변화돼요.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의 영역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는 끼쳐지는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또 한 번의 회복과 부흥은 예배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야 이제부터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대로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거하고 청산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임한 부흥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댕기면서 징계하고 치리하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흥의 은혜를 그렇게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보면요, 15절부터 17절 한 번에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굳건히 세우면서 그들이 결단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단을 한 이유로 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모르겠을까요? 당연히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어기는 일들이 다시금 생긴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한두 사람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1절에서도요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부흥이고 뭐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이웨이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다 사람은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그 외 여러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라는 것이고, 또 어떤 두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그것을 보고 이제 단호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경계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경계했다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모든 귀인들로 하여금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보고 가만히 있느냐?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 규례는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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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일곱째 때 되던 날에 안식하셨던 것을 본으로 해서 이들에게도 안식일을 명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우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안식일 계명은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엄중하게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는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시다. 모든 날을 지으신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거요? 여러분이 왜 아까워하냐? 내 것이 되어서 아까운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은 뭐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하고 수확하는 것이요 결코 우리의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한 대로 열매가 나오던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한 만큼 열매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멈춤이라 그래요. 멈춤. 네,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너무 좋아.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중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참 자아를 회복해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또 인생의 지혜였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개념이 뭡니까? 오늘 같은 바로 주일이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는 자기 개발하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성수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주의 날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선순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던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안식을 누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우리 인류는요 날 때부터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뭘 봐요? 고시를 보는 거예요. 4세 고시를, 7세 고시를. 네.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하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는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러한 저주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그 굴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안식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죠.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살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무슨 훈련을 하는가 하면 바로 안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또 안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안식이 있습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고 하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첫 번째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 단순히 이 안식일을 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이용한 거예요. 주일을 대목으로 이용한 게 더 대목으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영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자신의 영업의 장으로, 이윤 추구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우자를 찾는 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어떤 교제의 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동육아의 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동기죠. 여러분, 교회는 오직 복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요, 복음 외에, 영적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환전상을 내쫓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강도의 소굴로 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너희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한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성전에서 내쫓고 그러한 상행위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보에 보니까요, 광고에 예배 때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아라, 노출 심한 옷 입지 말아라. 어쩌다가 광고도 이런 광고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싫어해요. 내 자유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이러니하지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우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요, 근본적으로 우상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지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결국 우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돈 우상이죠. 돈 우상, 성공 우상이죠. 먹고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먹사니즘의 우상이죠. 그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안정감을 두는 그런 우상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러한 우상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신앙이란, 따라해보세요. 신앙이란, 신앙이란 우상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우상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란 우상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매일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성경 공부도 좀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까지 좀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우상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우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하나요? 잘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건드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상을 건드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난리 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겠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거예요. 우상을 건드리니까. 여러분 우상을 건드리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쫓겨날까 봐. 에? 사람들 떠날까 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뜨겁게 열정적이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좋은 영적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데요 우상을 다룰 수 있는 교회는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에 대해서 인지하지를 못하고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신앙은 우상을 다루는 것입니다. 참교회는 우상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참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머니머니 해도 머니, 돈 우상, 만몬 우상. 여기서 자유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그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오늘날 많은 자매님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교회 오빠예요. 부자 오빠, 신앙도 좋고 완벽해요. 완벽해. 정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9장 찾아보세요. 그 오빠는 정말 완벽해요. 근데 돈까지 많아요. 네. 오늘날 많은 자매님들이 꿈꾸는 배우자상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인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몬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우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신 거예요. 왜냐?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가짜야.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도 가짜야. 우상을 다루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무엇입니까? 결혼 우상, 배우자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를 두고 70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한대. 자기들끼리 카톡방 파가지고 배우자 기도 제목 70가지를 올려놓고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7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 네. 70가지를 그걸 뭐라고 할까? 네?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배우자 우상이야. 배우자 우상. 또 결혼한 사람들은 무슨 우상이에요? 자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 우상. 여러분 자식 우상 중에서도 또 뭐 무슨 우상이 또 강력한지 아세요? 공부 우상. 공부 우상, 공부 우상. 예. 요즘에 보니까요 영어 우상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4세고시, 7세고시 온갖 레벨 테스트 다 해가면서 대학 입시보다 훨씬 치열해. 예. 온통 영어 우상. 예. 그리고 또 나이가 조금 들면 무슨 우상이 생겨요? 건강 우상, 건강 우상. 저도 나이가 이 40대 후반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근데요 또 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육체의 징후들이 느껴지고 하니까 어딜 가는 곳마다 건강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예.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는 몸에 안 좋다더라, 건강 상식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서로 막 짬뽕 돼가지고 누군 좋다고 그러고 누군 안 좋다고 그러고 막, 예, 여러 혼란에 빠지고. 예. 건강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간증하셨던 우리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작작 좀 해라.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작작 좀 하자. 여러분이 염려하고 집착하는 그것을 향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작작 좀 하자. 네, 여러분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네, 과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세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되게 감동이 막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가정예배 때 또 암송하는 말씀이어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사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정렬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먼저 선제돼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사업이 됐건 간에, 직장 일이 됐건 간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됐건 간에, 결혼 준비건 취업 준비건 간에, 사역이건 간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꽝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의 길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를 한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예, 무시무시하죠.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백성들의 죄악을 본 건데요. 바로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명이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앞에서요 이들이 얼마나 첫 번째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뒤섞여 있었던 자들을 분리하는 이런 대단한 위대한 개혁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보여주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 시대 그 동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제발 좀 성전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역겹다. 너희의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 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어떻대요?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스돗 블레셋 말은 할 줄 아는데 이스라엘 말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언어의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언어의 문제만입니까? 애가 영어는 잘하고 한국말은 못하고 뭐 이런 문제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언어 단어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언어는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고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 감정, 사고방식 등을 담고 있는 정체성의 그릇이래요. 언어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 감정, 사고방식 등을 담고 있는 정체성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냥 단어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민족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기억과 그들의 세계관과 정체성 일부가 상당 부분이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들에게 언어의 상실은요 곧 말씀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가요 구경수에는 능통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는 능통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어린 놈이 아주 세상을 잘 알더라고.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에는 눈이 완전히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경적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반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추진되는 이 세상의 일들에 동조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고 진화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만모니즘에 빠져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면요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말이 안 통해, 언어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하거나 새 교제할 때 보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요 사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유다 방언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의 신앙조차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회만 데리고 오고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세계관 전쟁이고 가치관 전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학교만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의 결혼을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치명적 요인이 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도요 그 이하의 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26절 27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의 평가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두 동강 났다 이거예요. 솔로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게 된 나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왕이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암몬 여인 나아마. 솔로몬이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낳은 게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돌아갔고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역사를 알면서도 어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 느헤미야가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한 철학자가 역사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무엇입니까?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바는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에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너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심판의 일입니다.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게 된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뭐라고 역사가 말하냐면 바로 불신자와의 통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치명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전도하면 되죠. 저한테 꽉 잡혀 있어요.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왜 이리 믿음이 없어요? 그래. 아니,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 된 자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확신하면 안 됩니다만 이거는 더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찌어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쳐도 이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벼슬로 안 되고, 얼굴 예뻐도 안 돼. 마음 착해, 마음 착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마음 착한데 영적으로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찬양이 생각이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에 대해서도 단호한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왜 그러냐? 공동체에 대한 문제예요. 누룩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퍼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고 처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30절 31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거듭되는 느헤미야의 기도이자 독백이 담겨 있죠.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자기만일까요? 내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또 우리가 행한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신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3장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아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두 진영과 두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두 가지 심판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심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는데 바로 상급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총이에요. 페이버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은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총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장면 장면을 찰칵찰칵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갚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요 제가 감동이 들었어요. 오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부흥이 느헤미야 12장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장으로 넘어가기를 바라고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개혁의 바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이 다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한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